르노 입장에서는 이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플래그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패밀리카로 많이 쓸 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캠핑이라든지 뭐 아웃도어 활동을 이제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VIP를 모시는 차잖아요. 그러면 필랑트는 내 가족을 VIP처럼 모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하는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가게 되면 가족을 위한 차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이 많이 팔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앞권 시청자 여러분, 리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가 SM7 단종 이후에 거의 한 7년 만에 오랜만에 플래그십 모델을 새롭게 가져왔죠. 이름은 필랑트입니다. 차종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차량인데, 르노 입장에서는 오로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르노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사활이 걸린 모델이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차량입니다. 경주에서 한번 직접 타보고 이 차량이 과연 르노가 말하는 것처럼 세단과 SUV의 그런 장점을 고루 합친 크로스오버 차량인지 아니면 뭔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차량이 되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 차량이 어쨌든 패밀리카를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600리터가 넘는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제가 딱 한눈에 봤을 때도 네모 반듯한 그런 이제 트렁크 바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적재하기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차량 자체가 약간은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렁크 높이가 조금 낮다는 거, 그리고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간을 좀 활용하기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랫부분이 파져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활용을 하게 되면은 공간을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먼저 이렇게 스포일러가 이렇게 한번 나와 있고, 뒤에 후면으로 들어가는 이제 트렁크 도어 쪽에 이제 후면 유리 쪽에 한번 튀어나와 있고, 다시 한번 더, 그리고 범퍼로 내려가면서 또 한번 내려가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각이 지면서 굉장히 기존 차량들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지금 루프라인과 디자인 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페형 SUV보다는 외관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지금 르노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UV와 세단의 중간 형태라기보다는 크로스컨트리와 SUV의 중간 형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르노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의 차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차 특유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갖췄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RL이라고 주간주행 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커버가 없어요. 보통 헤드램프들은 보시면 다들 커버가 있었잖아요. 커버 없이 이렇게 바로 표면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범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컬러가 투톤 컬러로 들어가는데 이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지금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상어가 생각이 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포에 가깝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산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마 소렌토나 산타페에 좀 질렸던 분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랑트가 패밀리카니까 사실 뒷좌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뒷좌석을 한번 보면 시트의 각도라든지 이 바닥의 길이도 굉장히 좀 적당하고, 손에 닿는 부분에 있는 그런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 기존의 르노의 그런 차량들을 보면은 소재적인 부분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게 뭐 가죽이 조금 질감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에코레더라고도 하는데 인조 가죽이죠. 인조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딱 만지면 비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사실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진짜 가죽의 질감을 구현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손에 닿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헤드룸이 생각보다 잘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 제가 앉은 키가 되게 작습니다. 작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 뼘 이상 이렇게 공간이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은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앉더라도 머리가 닿진 않을 것 같아요.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무릎 공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한 뼘 반 나오는데, 제가 키가 작은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신장 키 175cm에 성인 남성이 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고, 180이 넘는 사람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깨 공간도, 어깨는 제가 넓잖아요. 어깨 공간도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하게 지금 갖고 있는데 패밀리카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플래그십카라고 한다면 뭔가 사람들이 의전용 차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급이라기보다는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패밀리카 그러면서도 팬시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서 좀 소구를 한다면 굉장히 좀 잘 만든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아이고, 제가 좀 빨리 넘었습니다. 시속 한 55km 정도로. 50km 미만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50km가 넘으면 좀 세게 부딪히고 방지턱을 넘는 세팅은 굉장히 우수한 편 같아요. AI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 AI 모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모드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AI 모드를 설정을 하고서 이제 운전자가 실제로 한 10분가량 운전을 하는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리고 도로 환경이라든지 차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준다는 건데 보통의 스마트 모드는 그냥 차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공간에서는 약간 뭐 에코 모드처럼 가고 엔진에 사실은 이제 밟는 정도죠. 엑셀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RPM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느냐 낮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에코, 노멀, 스포츠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필랑트의 그 AI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습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에 최대한 좀 맞춰서 바꾼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 때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ADAS의 기본 기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차선을 유지를 하는 기능은 뭐 현대기아는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HD2에서 있는 차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되진 않는데 사실 크게 많이 안 쓰는 기능이에요, 그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차선 안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잘 하면서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램프를 잠깐 빠져나갈 때도 써봤는데 램프 빠져나갈 때도 보면은 웬만하면 사실 시속 5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거의 못 나가요. 스티어링 휠의 토크 값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에 분명히 맞춰서 들어왔을 텐데 아까 보니까 잘 빠져나갔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허용 범위를 내부적으로 크게 넓혀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갈 때 보면은 급격히 속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갑자기 속도를 낮춘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멀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필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AI 모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 ADAS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는 나중에 르노 측에 한번 질문을 따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필랑트라는 차가 르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차량입니다. 지금 르노 그룹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도 보면은 주력 차량들이 뭐 메간이라든지 아니면 캡처라든지 전기차에서는 르노5라고 하는 또 소형 해치백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차들을 잘 만들고 주력 모델들이 다 그런 차량들인데 르노 코리아, 예전에 이제 르노 삼성이었죠. 삼성 자동차와 르노가 합쳐지면서 한국 시장에서 사실은 중형차, 중대형차 이런 걸 만들다가 SM7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죠. SM7이 단종이 되면서 사실상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자리는 비워져 있었어요. 어쨌든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 필랑트를 내놓으면서 다시금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 세그먼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랑콜레오스랑 이 차랑 많이 크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뼈대도 똑같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CMA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고 휠베이스마저 2820mm로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체 크기만 이제 4800이 조금 안 되느냐 4900이 조금 넘느냐 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차를 그래도 르노 입장에서는 플래그십이고 이 세그먼트 중대형이라고 하죠. 그 급으로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어쨌든 좀 더 비싼 가격에 그런 차량들을 팔아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도전 과제가 있다 보니까 필랑트를 되게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품성으로 봤을 때 르노가 강조하는 만큼 뭐 그 부분이 시장에서 먹힐 거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차량 가격 책정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4,400 정도부터 5,200 선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소렌토와 산타페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를 조금 벗어나거나 조금 더 저렴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많은 업체들이 좀 국내 시장에서 중형 SUV급을 많이 도전을 하다가 소렌토와 산타페에게 다 번번이 졌거든요. 근데 과거로 봤을 때 QM6가 조금은 성공을 했었고, 물론 뭐 그 차량은 사실 중형 SUV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왔던 그랑콜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서 산타페 소렌토의 그 디자인과 색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서 생각보다 작년에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근데 이제 그 차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싱유엘이라고 하는 그 차량이 기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르노코리아 자체만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차가 사실은 이 필랑트인데, 그러면은 이 그랑콜레오스의 한계를 이 차가 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보면 사람들이 모닝 사러 갔다가 에쿠스 뽑아서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격대를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랑콜레오스랑 필랑트를 보면서 이번엔 전략을 잘 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 차량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펠리세이드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이 차는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타페 소렌토급의 차량을 찾다가 그랑콜레오스는 조금 작고 뭔가 약간 중국의 느낌이 있어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필랑트가 좀 나쁘지 않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르노코리아는 지금 이 차를 연간 한 6만 대에서 7만 대 가량 생산해서 팔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전량 다 국내에서만 판매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수출 계획은 중남미 시장과 중동 시장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 그래도 아마 가장 많은 판매량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만 대에서 7만 대라면은 4, 5만 대는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월간 판매량이 4천 대 이상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월 중순에 이 차가 처음 공개가 됐고 그때부터 지금 3월 초까지 약 한 달 반가량 지금 사전 계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7천 대 정도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월 판매량이 평균 4천 대가 나올 수 있을 거냐,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쉽기는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시승기가 나온 적이 없고 저희가 지금 최초 시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좀 보고, 영상도 보고 기사도 읽어보고 나서 판단을 한 뒤에 이제 뭐 사전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랑콜레오스가 지난달에 한 2천 대 좀 넘게 팔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필랑트가 그래도 신차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 3천 대 이상은 판매해주면서 르노코리아의 내수 판매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이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플래그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패밀리카로 많이 쓸 차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은 뭐 캠핑이라든지 뭐 아웃도어 활동을 이제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하면은 VIP를 모시는 차잖아요. 그러면 필랑트는 내 가족을 VIP처럼 모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가게 되면 가족을 위한 차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이 많이 팔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르노코리아의 존폐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르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공장 캐파가 총 한 30만 대 정도 되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30만 대 캐파를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QM6, SM6 많이 팔릴 때고, 또 니산 로그 이걸 이제 위탁 생산해서 수출할 때, 그때 당시란 말이에요. 로그에 대한 위탁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갑자기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15만 대, 14만 대 줄다가 재작년에 10만 대 컷이 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약 한 9만 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동률이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르노의 계획대로 한 6, 7만 대를 팔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이제 한 15만 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르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 공장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필랑트가 좀 많이 팔려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만으로도 이제 내수 대응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좀 수출 시장까지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저는 이 필랑트가 좀 잘 팔려서 르노 그룹 자체에서도 르노 코리아에 대한 좀 중요성이 커지면 아마 좀 더 좋은 차들 이제 한국에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 또 부산 공장에서도 다양한 차종들을 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이 플랑트가 단순히 그냥 현대 기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넘어서 르노 코리아의 체질을 한번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르노에서는 지금 필랑트를 SUV와 세단의 중간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승차감 자체로 보면은 사실 SUV에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SUV 차량들이 무게중심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변경을 한다라든지 급격하게 뭐 와인딩 코스에서 달릴 때 보면은 쏠림 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들도 조금은 안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잘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한번 물어봤더니 르노 쪽에서는 주파수 감음형 댐퍼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거를 이제 서스펜션이 감지를 했을 때 그 주파수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댐퍼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데, 말처럼 굉장히 거창하게 작동을 안 하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르노 필랑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잘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잔진동도 잘 잡아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하 진동을 굉장히 지금 잘 잡아주면서 SUV로서 가질 수 있는 승차감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잡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렇다고 세단처럼 굉장히 안락하다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SUV로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잘한 것 같고요. 가속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답답함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지금 100kW의 전기 모터, 그리고 60kW의 전기 모터를 각각 달고 있단 말이에요. 60kW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시동 모터라고 볼 수 있는 보조형 모터고, 100kW 모터가 지금 주로 구동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엔진 자체가 워낙 작고 약한 엔진을 달고 있다 보니까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용을 하더라도 가속력이 조금은 답답함이 느껴지고, 토크도 사실 많이 높진 않습니다. 엔진 토크만 봤을 때는 한 25.5kg 포스미터 정도 되고, 전기 모터의 토크도 320Nm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보더라도 31kg 포스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오히려 고속 영역에 갔을 때는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괜찮은 가속감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패밀리카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세팅 자체를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가속보다는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속력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연비는 되게 높아요. 지금 연비가 공인 연비가 15.1k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터당 15.1이면은 이 정도 차급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수준이죠. 그랑콜레오스가 15.7 정도가 나오고, 소렌토랑 산타페도 콜레오스랑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 차가 소렌토 산타페보다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연비는 나쁘진 않다, 근데 가속력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랑 국도랑 이렇게 왔다 갔다 달리고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중 접합유리가 1열, 2열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랑콜레오스도 사실 정숙성이 나쁘지 않은데, 이 차는 그거보다도 한층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뭐 사실 정숙성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급 세단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실내 환경을 잘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 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속 90km까지는 굉장히 조용하다가 90km가 넘어가니까 풍절음이 좀 들어오게 되고, 그 이상의 속도로 갔을 때는 이제 풍절음이 좀 심하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에어로다이나믹만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정도 차체의 SUV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본다면 정숙성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지붕이 통유리예요. 통유리, 통으로 된 글래스 루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차가워요. 시원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밖에 조금은 쌀쌀한 그런 기온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해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정을 만져보면은 되게 시원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열감이 운전자나 탑승자들한테 전해지는 게 대부분의 글래스 루프의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열감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잘 차단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보니까 코팅이랑 필름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도의 선쉐이드를 달지 않고도 천정을 보면서 그리고 시원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경주에서 약 한 130km를 지금 달리면서 필랑트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SUV와 세단 중에서는 SUV에 좀 더 가까운 게 맞고요. 하지만 기존의 SUV가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들을 많이 개선한 차량이다. 그리고 뭔가 크로스오버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차량이라는 점에서만큼은 르노코리아의 그런 도전 정신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의 그런 여부잖아요. 가격 책정을 봤을 때 르노가 이번에 많이 고심했던 그런 티가 나고 있고, 또 상품성도 잘 갖췄다 보니까 어쩌면은 산타페와 소렌토가 양분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그랑콜리오스라고 하는 새로운 매기가 등장을 했었고, 거기에 두 번째 매기로서 필랑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르노가 이 차량을 통해서 조금은 예전의 그 명성을 찾으면서 현대기아가 양분하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필랑트를 통해서 그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